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달 만에 또 계시록 말씀 이어서 보겠는데요. 7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같이 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우리 한 달 만에 또 계시록을 살피게 되어서 우리 앞에 내용을 많이들 또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요. 좀 시간을 갖고 복습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이 환상은요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이 그동안은 참 우리에게 어렵고 난해하고 그래서 제껴둔 책이었지만 이제는 이게 그냥 하나로 우리 가운데 딱 우리 마음에 이렇게 심겨지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 부분을 복습을 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을 부르셔가지고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이렇게 계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한을 천상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면서 천상으로 끌어올리셔서 천상의 어떤 광경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제 천상의 예배 장면이었습니다. 먼저는 보좌에 앉으신 이 곧 하나님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선 24 장로들을 보고 그리고 또 천지 만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들 천사들이죠. 네, 천사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계시록 5장에서는 이 요한의 시선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으로 이제 포커스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 오른손에 들려진 한 두루마리. 그것에는 이 마지막 종말 때에 일어날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이제 일곱 인으로 봉인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펼쳐질 때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가 계시되고 전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 펼쳐져야 돼요, 안 펼쳐져야 돼요? 그 봉인이 뜯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 봉인을 뗄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옆에 있던 힘 있는 천사가, 아마 그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천사였을 것 같아요, 힘 있는 천사가 이 인을 뗄 자가 누구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는 못 된다 이거죠. 힘으로 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고 그것을 뗄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요 그 사실을 알고 통곡을 한 겁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그러죠. 울지 말아라. 그것을 뗄 자가 있으니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인을 떼시리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무엇이 보였습니까? 사자가 보였습니까? 어린 양이 보인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이제 취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때 이 네 생물들과 또 24장로들과 또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수많은 천사들이 지금 점점 확장이 돼가고 있죠. 그들이 다시 찬양과 경배를 이어간 것인데요, 이제는 그들의 예배가 달라졌어요. 그들의 노래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했다고 하는데 이 새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노래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천상의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라 그랬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어떤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영원히 천상에서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신 그 음성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또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을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장면이 나와야 돼요? 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와야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일곱 인 중에서 이제 여섯 개의 인을 떼시는 장면이 이제 6장에 나왔는데요. 그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뭐가 쏟아졌어요?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6장부터 이제 18장까지는 대재앙의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의 이제 몸통 부분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있을 이제 대환란에 대한 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있을 대환란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보다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림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재앙은 총 몇 종류라 그랬죠? 총 세 종류. 그래서 첫 번째는 일곱 인의 재앙이고요, 두 번째는 일곱 나팔의 재앙이고요, 세 번째는 일곱 대접 재앙.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네, 이 세 종류의 재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난 6장에서는 일곱 인의 재앙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어린 양께서 인을 하나씩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에 이런저런 무서운 재앙이 닥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했던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이런 궁금증이 있는 것이죠. 왜 그 인이 하필 일곱 개나 되며 왜 그것을 또 하나씩 하나씩 떼고 계신가? 단번에 떼서 단번에 펼쳐주셔서 단번에 끝내시면은 우리는 참 좋겠는데 그러질 않고 하나님이 왜 주저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여전한 긍휼과 오래 참으심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한 영혼이라도 지금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셨으면 좋겠지만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분들은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끔찍한 일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지옥불에 떨어질 그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대재앙은요, 또 한편의 은총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의 육신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은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하시는, 죄인들로 하여금 빨리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음으로의 초청이고 오래 참으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아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6장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주님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하는 이 순교자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옷 한 벌씩 주신 거야. 흰 옷을,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좀만 더 쉬고 있어라. 그 수가 차기까지, 믿는 자의 수가 차기까지, 또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투하는 역할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였죠. 그리고 6장 마지막 17절은 이제 이렇게 끝났는데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누가 능히 서리오? 라는 이 질문으로 끝이 났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오? 여러분, 우리 죄인된 인간의 숙원이죠. 그죠? 누가 능히 서리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숙제가 이거 아닙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까? 절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없다. 그러한 질문으로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에 나올까?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이 본 환상은요, 다 하나로,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통으로 우리 안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7장은요, 여섯 개의 인을 떼었다 그랬죠. 여섯 개인 재앙과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 일곱 번째 인 재앙은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6장과 8장 사이에 이제 삽입되어 있는 장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삽입되어 있다라고 해서 어떤 사파처럼 부수적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여겨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요.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계시록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인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보면요,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이제 앞에 그 환상을 이제 본 후에 이제 또 다른 그림을 보게 된 것인데요. 이번에는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섰다 그러죠. 여기서 땅 네 모퉁이는, 여기서 땅 네 모퉁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여기가 사각형이라고 하면, 여기가 땅 끝, 땅의 전부라고 하면 네 모퉁이에 천사들이 이렇게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했다고 하냐면요, 땅의 사방에 불어올 바람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 그걸 왜 붙잡아? 바람이 불어야지 그걸 왜 붙잡아?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바람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바람은 굉장히 또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러한 좋은 의미의 바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바람은요, 많은 경우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 부셔뜨리는 그 바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바람도요, 문맥상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요, 태풍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토네이도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태풍이 오면 어때요? 난리가 나잖아요. 토네이도가 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한 바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이 네 천사들이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었다. 그것을 막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요, 세계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4장 11절 12절에도 보면은요,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세계적인 큰 전쟁, 곧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을 이제 의미했던 것인데, 오늘 이 여기서 나오는 이 바람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이 바람의 영향권 안에 지금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전쟁이 점점 심화되어져 가고 있고, 중동의 전쟁이 점점 심화되어져 가고 있고, 또 확산되어져 가고, 프랑스가 지금 또 그런 선전포고를 하고, 지금 이 전쟁이 확산되어져 가는데, 그러한 전쟁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 네 천사가 이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을 막고 있다. 일시적으로 막고 있다. 유보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기서도 보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어떻게 하고 있대요? 그것을 지금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고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붙잡고 왜 막고 있는가? 우리 2절 3절에서 말씀합니다. 2절 3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면 보다 더 지금 이 상황을 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6장에서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인치다,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곧 그들을 구원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그 재앙의 바람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란이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과 환란이 찾아왔고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붙잡으시는, 그 바람을 붙잡으시는, 그것을 막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그나마 이런 재앙을 안 당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진지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진지게 재앙을 당하고, 진지게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전쟁이 터져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여러분, 전쟁은 주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 내 모퉁이에서 그 바람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영원히 붙잡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그 심판의 바람이 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붙잡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해야 될 것이고 또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 환난 중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보호라는 것입니다. 면제가 아닙니다. 환난을 면제하시는 은혜가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사탄의 박해로부터 면제시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보호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보호. 그건 뭐냐면 환난이 우리에게도 닥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뒤에도 표현이 나오지만 우리 위에 장막을 쳐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커버링이 우리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덮여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위에 덮여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알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처하게 되는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은혜가 또한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대환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37편 24절에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질 일이 없다. 면제시켜주겠다. 그게 아닙니다. 넘어질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래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주님이 막아주시고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치 않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철통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철저히 보호하시고 머리털 끝까지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멸망치 않게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재앙을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요, 그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앞에 3절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이제 인을 친다는 표현이 이제 나오죠. 인치기까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라고 하면서 인을 친다. 여러분, 인을 친다는 게 뭐예요? 인을 친다.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불도장이에요. 불도장. 불도장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장을 찍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무언가에 도장을 찍어요. 요즘은 라벨을 찍더라고. 라벨을, 자기 이름 라벨을.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여러분, 도장을 찍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을 친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의 상징입니다. 이거는 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치심은요, 하나님의 소유권이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치심의 의미는 먼저는 이제 구원과 결부된 의미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여기서 나오죠. 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무엇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정확히 나오죠. 인이 뭡니까? 성령인 거예요. 세례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같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계시록 14장 1절에서도요, 새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정확하게 나오죠. 그 이마에 인치심이 있는데 그 도장이 뭐예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네.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찍혀 있다. 네. 그리고 그것은 곧 뭐다? 성령이다. 네. 세례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까? 네. 여러분의 이마를 까보세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의 이마를 한번 스쳐 까서 보세요. 그 인침이 있습니까? 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인쳐져 있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이 인치심에 이제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 의미. 예, 바로 영적인 전쟁과 결부된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과 결부된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전투와 결부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수가 나오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예? 여호와의 증인부터 신천지까지 하여튼 이 14만 4천을 실제 수로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진짜 14만 4천으로 보고 자기들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14만 4천이 훨씬 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너무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예. 휴거될 사람들이다. 그래서 뭐 1800몇 년대 휴거된다. 1900몇 년대 휴거된다. 전혀 지금 그대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의 증인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오셨다. 근데 그냥 예, 오셨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다. 뭐 자기들만 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신천지도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제한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제한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4만 4천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게 이제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요, 실제 수가 아니고 이제 상징적인 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여러분 12는 성경의 어떤 수? 완전수. 1000은 어떤 수? 무한수. 그래서 완전수와 무한수의 조합으로 나온 이제 아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요, 모든 구원받은 자의 수를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알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성경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성경은 뭘로 풀어요?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인구 조사하는 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서 인구 조사한 인구수들이 성경에 나오죠. 대표적인 성경이 뭡니까? 민수기죠. 그죠? 그런데 그 민수기에 보면은 이 인구 조사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전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계수하냐? 20세 이상의 싸울 만한 자를 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장 2절 3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중 어떤 사람들을 계수해요? 싸울 만한 사람을 그 진영별로 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나오는 이 14만 4천 명도 그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4절 이하에 보면 5절부터 8절에 보면요 뭐가 나옵니까? 각 지파별로 12천 명씩 계수되어 있는 게 나오죠. 각 지파별로 12천 명. 이것도요 그냥 각 지파별로 다 12천 명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12,000명 곱하기 12 해가지고 14만 4천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단지파가 안 나와요.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을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 안 가지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12지파로 해서 1만 2천 명 곱하기 해가지고 14만 4천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구원받은 자의 수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조직화된 군대의 편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 1만 2천 명씩 규격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1만 2천 명이 12군단. 그래서 1사단, 2사단, 3사단, 4사단, 1만 2천 명씩 12사단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체포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셨죠. 12군단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은요 단순히 구원받은 자의 수만이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 바로 이 마지막 때, 계시록적인 마지막 때의 전쟁을 감당할 군사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주 성경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추론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구원받은 자의 수와 또 싸우는 사람의 수는 또 다를까? 또 따로 있을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마지막 때에 전투해야 할 전투병인 줄 믿습니다. 앞에 6장 11절에서도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셨는데요 그 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군사들 곧 충성된 복음의 증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전투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교회만이 아닙니다. 뭡니까?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도 이 12군단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대원인 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믿기는 특전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병기. 할렐루야. 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전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요 많은 경우가 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의 정체성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 못 믿어가지고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막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앉아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군사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그 수준으로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씨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난 더 이상 이런 거 씨름 안 하고 싶다 그러면 더 높은 부르심으로 올라오십시오. 이리로 올라오라. 네. 더 높은 부르심, 하나님의 군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민간인이고 어떤 사람은 군사고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그냥 교회가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이제 또 다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이제 17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장면이 아니고요. 같은 겁니다. 같은 것을 이제 다른 차원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앞에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 일 후에 이번에는 뭘 보여주시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한마디로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게서 뭐가 나왔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그리고 그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와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우와. 네. 여러분 이건 뭐냐?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 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찌 섭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배웠을 때 화로다 망하였다 망했다. 주님을 만나고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봤다니 나는 망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앞에 섭니까?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나와 섰다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볼 때 가장 놀랍고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비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류의 시조인 아담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인 우리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앞에서 6장 17절에서도 누가 능히 서리오? 이것이 우리 인류의 숙원이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 10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뭐라고 합니까? 구원하심이 우리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뒤에 13절 이하에 가서도요 그 장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물음이 아니고 놀람이에요. 놀람. 물음이 아니에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놀라는 거예요. 어, 쟤넨 어디서 온 애들이야? 이런 호기심 에 어린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할 일 앞에서 놀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하시는 일 앞에서 놀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장로가 그렇게 물으니까 요한이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아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바로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칭의, 죄인을 향해서 너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기적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칭의를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칭의뿐입니다.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것을요 성화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렇다면은요,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질문이 또 나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질문이 또 대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서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칭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칭의가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거룩의 길, 곧 성화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칭의에는, 하나님의 칭의에는 어떤 그냥 여겨주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이끄는, 성화의 길로 이끄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런 자들로 실제로 변화시켜 가시는, 견인해 가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 칭의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의 결국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것에 몇천 분의 일, 몇만 분의 일도 안 되는 그 변화산에서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또한 엄청난 기쁨이고 우리에게 행복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기쁘고 영광스러워요, 안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섬긴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 위에 뭐예요? 장막을 치신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되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또 새로운 성전으로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장막을 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이죠. 최종적인 완전한 장막,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장막을 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6, 17절 마지막 16,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곳에서 완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천국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장막을 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조금의 결핍이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만족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생명나무로 접근을 금지당했는데 이제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만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죽음이 없대요. 애통이 없대요. 곡하는 게 없대요. 아픈 것이 없대요. 할렐루야.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운명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이시는 비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이고 격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로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오직 천국 소망만이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위로이고 격려인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도 장례를 이렇게 치루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네. 죽음이 없는 아픈 것이 없는 그 완전한 세상이 있고 그곳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 죽음을 통과하는 우리 인간의 위로이고 격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전을 본 사도 요한이요 밧모섬에서 갇혀서 이 비전을 보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슴이 벅차다 못해 가슴이 터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그 가슴 터질 듯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계시록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도 사도 요한처럼 보여주십시오 하지 마세요.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비전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천상의 관점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오늘날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통 14만 4천 명 이거에만 관심을 가지는데요 그럼 이거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들이 누군지가 아니고요 10절의 핵심이 있어요. 우리 계시록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핵심이고 중심 주제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이 14만 4천 명은 누구인가? 또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 믿는 자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성도들, 그리고 나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여전히 남은 전투를 싸워야 하는, 전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보수하고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선한 싸움을 위해 계수함을 받은 여러분, 여러분은 계수함을 받은 자들임을, 여러분 계수함이 뭔지 알죠? 새알림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목적으로? 전투하는 목적으로. 여러분 계수되었어요. 영장이 나왔어요. 배치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분들, 훈련소에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배치가 되었습니다. 최전방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러한 전투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구별해서 보이시는 이유가 뭐냐면, 두 단락으로 구별해서 보이시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보이시려는 비전에 두 차원이 있는 겁니다. 앞에서 14만 4천은 지상에 있는 교회예요. 곧 전투하는 교회,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을 뜻하는 인침과 또 계수함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은 뭐냐? 이미 여기서도 나오죠.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 즉 전역한 전투를 겪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곧 천상의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전투복이 아니라 흰옷을 입고 있고, 계수할 필요가 없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7장은요,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교회와, 14만 4천 명의 지상에 있는 교회와 또 셀 수 없는 무리, 천상의 교회라는 두 차원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첫 번째 장면으로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투병으로 부름을 받았고 여전히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싸우기 싫으면 죽어야 돼. 전역하려면 가야 돼. 올라가야 돼. 빨리 올라가고 싶으면 더 앞에 가서 싸우세요. 네. 그런데 이 땅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전투병으로 부름을 받았고 여전히 싸워야 한다. 하나님의 군사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증언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죽도록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의 미친 남자,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는지 아세요? 계속 전해야 믿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면 더 전하십시오. 예.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주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세요?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검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전투하는 교회라는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 장면을 통해서는요, 바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응원을 주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이 다가 아니다. 너희의 천상의 실상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심으로써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 여기 보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누가 있어? 내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양하는 무리 중에 우리가 들어있음을 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응원가라 그랬어요. 이겨라, 이겨야 한다,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는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우리 앞에는 마지막 때의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 위의 재앙과 또 우주적 재앙이라는 큰 태풍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미 그러한 일이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정말 그렇게 보이죠. 우리는 그런 시세를 이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우리가 준비하고 잘 통과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환난을 견디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합니까? 전투하는 교회로 나아가며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환난과 고난을 당해야 하고,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그것을 통과하고 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나마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구덩이 가운데로 들어가는데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자굴 가운데 던져지는데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천상의 비전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지만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또 한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무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기,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향한 원수의 불화살들이 다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천상의 비전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절망 가운데 다시 소망을 얻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함으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도 이겁니다. 10절부터 12절에 천사들과 장로들과 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또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예배에 우리가 동참해서 한 번 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찬양합시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